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과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지난 9월 합의한 종전 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에 탱크와 대포를 지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방안이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함께 외교적 해결 수단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외교적 타결 방안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9일 이웃국가 니제르와 카메룬을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이날 니제르 남부 디파에 있는 한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니제르 정부군의 추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나 탈옥수 발생 여부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는 무장교관들이 18명이 탑승한 버스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자 마을 주민들은 AP통신에 무장교관들이 버스를 되돌려 나이지리아 국경 쪽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영상 매체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서는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 바카르 세카우가 보코하람과 싸우기 위해 결집하는 지역 군인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9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바그다드의 이슬람 시아파 지구인 카드하미아 마을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그다드 북부 외곽의 후세이니아 마을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또 다른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없지만 수니파 무장세력은 시아파를 겨냥해 자주 폭탄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앞서 8일에도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37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지난 2013년 약 9,000명의 민간인과 정부군이 사망하는 등 폭력 사태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5,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9일 또다시 대형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들어서 이 지역에 세 번째 나타난 폭설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뉴욕주를 비롯해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주 일대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얼마 전 올겨울 들어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는 또다시 30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동부도시 보스턴에는 지난 2주간 1.7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동부 일원에는 9일 하루 1,50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학교와 관공서가 폐쇄됐습니다.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 스위스 지사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유층들의 탈세와 자산 은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국제범죄자들과 정치인, 왕족, 운동선수, 그리고 기업체 대표 등 고객들에 대한 HSBC의 비밀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은행의 고객들 가운데는 마약 조직과 무기 판매상,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의회는 9일 국회의원 한 명이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수시간 뒤 새 정부 내각을 승인했습니다. 압둘라이 카야드 바레 의원은 이날 수도 모가디슈의 하마르 자잡지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바레 의원은 당시 차량을 타고 의회에 출근하던 중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에서 변을 당했다고 그의 한 동료 의원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국제시장이란 제목의 한국 영화가요. 한국 내뿐 아니라 그야말로 국제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분위기가 좀처럼 식질 않습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는요. 한국전쟁 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온 이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미 한국 내에서만 1,300만 관객 수를 기록했고 한국 역대 흥행 2위에 미국에서만도 10만 명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대박 행진을 걷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한미 간 우호를 다지는 매체로도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나 한인단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영화 상영회를 줄줄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영회에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을 비롯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노병과 한국군 출신의 재미 동포 참전 노병이 참석하고요. 미 국무부와 국방부 연방의회 인사들도 이 특별 상영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또 해방 7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국 전쟁이 미한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재조명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라디오로 하는 세상 첫 순서부터 소개해드리죠.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로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전북 지역 공연 관광 상품으로 새만금 방조제 안에서 상설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공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연 아리얼 스토리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간척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로 1991년 11월 16일 착공한 후 19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빚어지면서 물막이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공사가 두 차례 중지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방조제 준공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20년까지 내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농업, 생태환경, 산업, 관광, 레저,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국제 업무 등 8개 용지로 구분해 개발될 계획입니다. 개발 사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안에는 새만금 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한 공연 아리얼 스토리 상설 공연장이 있습니다. 아리얼 스토리는 그동안 전북 지역에 전해 내려오던 신화를 재구성해 창작한 공연입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 추진단 홍승광 단장의 설명입니다.
아리얼 스토리는 사실 새만금, 군산 새만금에서 하는 상설 공연입니다. 이게 작년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창작돼서 시연했던 공연이고요. 작년에 130회, 36회 정도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연 오셔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새만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한 공연 관광 상품으로 이제 개발돼서 전라북도하고 새만금 개발청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새만금이라는 공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땅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만금 지역에 예전에 고군산군도에 퍼져 있는 그런 신화들이나 전설 이런 거에서 모티브를 좀 따가지고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없던 이야기, 그걸 좀 판타지적으로 재구성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땅을 숭배하는, 그 다음에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호족과 바다를 숭상하는 용족이 두 부족이 있고요. 그 두 부족의 주인공들이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뤄내고 두 부족이 다시 화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다시 개척해 나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일단은 새만금이 지금 사실은 세계 최장 방조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지, 꿈이 생기는 그런 장소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초창기에 이제 막 건설이 돼서 방파제가 딱 막아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오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더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오셔서 앞으로 이후 아직 개발되기 이전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런 좋은 관광 대표 브랜드 공연이 있다.
새만금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아리울 스토리 상설 공연장. 새만금 지역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북 지역을 알리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배우들의 책임감도 자부심도 높습니다.
이름은 이기양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극 중에 여주인공 아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리는 호족의 족장의 딸이에요. 딸이면서 공주인데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새만금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처음에는 항상 이런 극장에서만 갇혀진 극장에서만 공연을 하다가 새만금 예술창고라는 곳을 갔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상태여서 무대도 그렇고 객석도 그렇고 겉 외형도 그렇고 굉장히 절망을 많이 했었는데 탁 트인 바다 앞에 그렇게 공연장이 있으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면서 하나의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굉장히 단원으로서 무용수로서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리울 스토리에서 율 역할 맡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율은 일단 용족의 왕자고요. 이제 아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떠내려와요. 아리를 만나고 아리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또 사랑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걸음걸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발레 스텝과도 비슷한 그런 거를 딱 걷는 것부터 딱 서 있을 때 자세부터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게 초반에는 집에 저 화장실에서도 거울 보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걷는 거, 손 뻗는 거 하나, 춤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거. 관객들이 일단 너무 좋아해 주세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 숫자에 상관없이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어떤 할머님은 막 울고도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새만금이 좀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춤추고 관객들을 만나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에는 분명한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넘버벌 퍼포먼스, 즉 대사 없이 소리와 몸짓, 음악으로만 꾸미는 공연이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이 없는데요. 지난해 열린 공연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아리울 스토리는 올해도 4월 25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약 8개월간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살이 말글살이. 먼저 한국말은 진화한다 코너에서는요. 이 신조어 완판남 완판녀 소개합니다. 또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에서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단어들 점검해보고요. 또 바른말 고운말 시간에서는 야코 죽다가 일본말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세계는 우리는 시간인데요. 인도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포도주가 점차 인기를 얻다고 하네요. 또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싸움의 무대가 되고 있는 루한스크 파파스나 주민들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살이 맑은살이
재밌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은살이 98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면요,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분포한 한민족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조선족이라는 단어 대신 제중동포를 쓰자라는 주장이 다시 나와서 화제입니다. 이 한국 집권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최근 조선족이란 말이 중국이 자국 내 56개 민족 가운데 한민족을 구분할 때 쓰는 말인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립국어원도요, 지난 2010년에 조선족을 제중동포나 중국동포로 고쳐 부르자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세상살이 말글살이는 언제나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연예인같이 유명한 사람들을 동경하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상품 판매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런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격퀸 김연아 선수,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줘야겠네요. 완판녀.
배우 박혜진이 새로운 완판남으로 떠올랐습니다.
명품 완판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완판남 씨.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완판남, 완판녀입니다. 오늘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완판이라고 하면 팔아야 할 물건이 다 팔렸다는 뜻인데, 그럼 이 완판남이나 완판녀라고 하면 팔아야 할 물건을 다 판 사람,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주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 입거나 들고 나온 물건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릴 경우에 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완판남, 완판녀로 부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현상의 원조는 이 남한 여배우 김희선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 1999년 토마토란 연속극에 출연하면서 일명 곱창밴드로 불리는 머리끈을 하고 나왔는데 네. 이 출연한 연속극이 크게 인기를 끌자 김희선 씨가 쓰고 나왔던 곱창밴드도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 완판남이나 완판녀에 등극한 연예인이 있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연속극이죠. 바로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두 주인공인 전지현 씨와 김수현 씨입니다. 네. 이 연속극이 크게 인기를 끌자 두 사람이 극에서 입거나 들고 나온 물건들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연속극에서 유명 배우 천송이로 분한 전지현 씨가 뭐 완판녀의 진수를 보여줬죠?
맞습니다. 당시 전지현 씨가 들고 나온 옷이나 입술 연지, 가방, 장신구 등이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네. 특히 전 씨가 극에서 쓰던 입술 연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예인을 따라하는 건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날 거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지현 같은 인기 연예인의 감각을 만족하게 하는 물건이라면 물건의 질과 모양이 좋을 것이라고 여기고 비싸도 그 물건을 산다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판녀, 완판남이 속속 등장하니까 뭐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찾는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연속극이 인기를 끌면 연속극 등장 인물들이 하고 나오는 물건들이 잘 팔리니까 네. 어떻게든 자사 제품이 이런 연속극에 나올 수 있도록 회사끼리 경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조업체들이 연속극 출연자들, 특히 주인공이 그게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대가로 연속극 제작비를 대기도 한다는군요.
생활 속 낱말 탐험.
아침부터 웬 전화야? 근데 누구지? 처음 보는 번호인데?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지원 씨 맞으십니까?
전데요. 누구세요?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수사 중에 이지원 씨 계좌를 해킹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 통장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 은행에 통장이 하나 있죠.
계좌번호 확인해보세요. 계좌번호가 919-3420...
지원아, 무슨 일이야?
네, 제 계좌번호 맞아요.
지금 계좌가 해킹당한 상태라 빨리 계좌를 옮겨야 합니다. 1초라도 서둘러야 하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비밀번호요? 네, 제 비밀번호가 말이죠.
스탑. 너 휴대폰 이리 줘봐. 여보세요? 사이버 수사대라고 했죠? 어디 소속이에요?
네?
어느 경찰서 소속 사이버 수사대냐 말이야. 거기 소속하고 이름 대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야 이거? 그럼 내가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그거에 걸려들 뻔한 거야?
아니, 세상 누구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까딱했으면 그냥 속을 뻔했네.
남한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요즘 통신과 관련된 말들을 익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방금 상황극에서 들었듯이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일종의 사기 행위죠?
맞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에 사기를 치는 행위가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전화 금융사기로도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대요.
네, 오늘 상황극에 나온 건 범죄 연류형인데요. 이건 검찰이나 경찰 직원이라고 속이고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네.
다음엔 카드 연체 도용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카드 회사나 은행을 흉내내서 카드 요금이 연체됐거나 신분을 도용당했다면서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급형도 있는데요. 이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속여서 세금이나 연금을 환급해주겠다면서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납치됐다고 속인 뒤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아주 악질인 경우인데요.
네.
납치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서 가족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피싱도 문제라는데 이게 또 뭔가요?
네, 똑똑한 손전화인 스마트폰이 널리 쓰이면서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 행위인데요.
네.
문자 피싱은 간단하게 말해서 손전화에 들어오는 문자를 보거나 아니면 이 문자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 행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어쨌든 숙모덕에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방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알았어요?
알고 모르고 할 게 뭐 있어. 전화로 다 개인정보 물어보는 건 무조건 사기 전화야.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든 은행이든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여하튼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데 아까 통장이 해킹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지원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못된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게 조심조심 또 조심들 하자고요. 알겠지?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용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들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와 이르기까지 남한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윤룡석 씨의 사연입니다.
제 조카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올해 재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조카를 만났는데 애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길래 야, 대학 떨어졌다고 너무 약호 죽지 말고 힘내. 이렇게 격려를 해줬죠. 그런데 말이죠, 옆에 있던 다른 조카가 야코가 일본 말이라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코 죽다 말고 기죽다로 써야 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데요. 정말 야코란 말이 일본 말인가요?
글쎄요, 평소에 당연히 한국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질문을 듣고 보니까 일본말 같기도 한데요.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에게서 정확한 답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용석 씨. 야코는 일본말이 아닙니다. 야코는 서양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양코베기에서 나왔어요.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대체로 코가 크다 보니까 양코라는 말이 나왔는데 양에서 이응이 떨어져 나간 게 바로 야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야코가 우쭐하고 거만한 태도를 이르는 말이 됐는데 그러면서 야코 죽다가 기죽다라는 뜻이 된 거죠. 물론 이 말은 품위 있는 말은 아닌 속어입니다. 하지만 야코 죽다는 이렇게 속어일지언정 일본 말은 아닙니다.
이 야코와 비슷한 처지인 단어가 바로 라면사리, 국수사리에 쓰는 사리인데요. 사실 이 사리는 국수나 새끼, 실 이렇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를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그런데도 접시를 뜻하는 일본어 사라와 비슷한 탓에 이 사리를 일본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리란 말, 일본말이 아니고 한국말이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그살이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뭘까요? 위스키라고 합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요즘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들이 포도주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인도 얘기로 시작합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인도 서부 나시크의 푸른 언덕에 술라 포도주 양조장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문을 연 이 양조장은 인도 최초란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포도밭과 양조장을 돌아보면서 포도주 제조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It was in Pune when there was a wine tasting festival.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포도주 시음 행사가 열렸어요. 그때 처음 포도주를 마셔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주 양조장에 직접 가서 시음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는 나게시 캄불 씨의 얘기였는데요. 아내 스네아 씨 역시 포도주 양조장을 구경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ed to explore like how it is prepared and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마침 저희 결혼 기념일도 있고 해서 축하도 할 겸 이렇게 포도주 양조장을 찾게 됐습니다.
술라 포도주 양조장은 인도에서 가장 큰 포도주 제조업체입니다. 술라는 10년 전에 자사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시음장을 열었는데요. 한 해 20만 명이 술라 양조장을 찾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둘러보고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등 제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구경하는 건데요. 방문객들은 대부분 캄불 씨 부부처럼 젊은 사람들입니다. 양조장을 구경하고 술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포도주를 시음해보고 또 포도주의 맛과 향을 구별하는 방법 등 제대로 포도주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술을 마신다고 해도 위스키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주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니라자 아가왈 술라 양조장 부사장은 포도주 덕분에 술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five years, the scenario is completely changed.
지난 5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공개적으로 술 얘기를 하거나 여자가 포도주를 들고 있거나 하는 건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죠.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기는 겁니다. 포도주는 아주 복잡한 음료인데요. 향이 아주 다양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훗날 양조장을 방문한 방문객들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한다는 아크샤이 라즈구루시의 얘기 들어보시죠.
It's for good times, that's it. In India, people treat liquor.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술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죠.
인도 국내 포도주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건 바로 캄벌시나 라즈구루시 같은 젊은 전문인들입니다. 아직은 미미한 숫자지만 중산층 여성도 인도 포도주 소비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인도 여성 가운데 최소한 한 해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여성의 수는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32살인 팔라비 콜리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I love unwinding with a glass of wine over the weekend.
주말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볼만한 영화가 없다거나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쉬면서 한 잔 하는 거죠.
슈파시 아로라 씨는 2002년에 델리에서 포도주 애호가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회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가벼운 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이라고 말이죠. 어쨌든 포도주는 일종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술이니까요. 모임에 참석하거나 할 때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같은 포도주 문화는 델리나 뭄바이 같은 큰 도시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포도주 양조 회사들은 최근 지방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솔라 포도주 아가왈 부사장은 인도에서는 주류 선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도주 시음 행사나 의상 발표회, 음악회 등을 통해서 포도주를 홍보한다는 겁니다.
We have developed teams all over India. So second,
인도 전역에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중소도시의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서 포도주 시음을 하게 하고요. 어떤 포도주인지 설명해 줍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요. 그만큼 잠재성도 크죠.
현재 인도의 포도주 소비량은 1인당 1년에 1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하나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인도 중산층이 계속 성장하면서 포도주 소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반군은 정부군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조만간 다시 찾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반가움, 두 가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파파스나 마을 주민들의 표정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밝은 초록색으로 현관문과 창틀을 칠한 아담한 집. 한때는 노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게 됐는데요. 미사일에 맞아서 폐허가 된 겁니다. 집주인 발렌티나 씨는 폭격 당시 집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뭔가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문 밖으로 기어나왔다고 발렌티나 씨는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집인데 다 무너졌습니다.
옆에서 아내를 위로하던 남편 유리 씨. 작은 파편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산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큰 파편들은 당국에서 다 가져갔다고 유리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가 최전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반원형으로 말이죠.
유리 씨와 발렌티나 씨는 지금 마을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을에 남아있을 거라고 발렌티나 씨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 묘가 여기 있거든요.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부 마을 주민들은 다시 반군의 세력 아래 들어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아이들은 이미 러시아로 피난 보냈다고 니콜라이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부 사람들에게 여기 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일에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든지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을 하든지 말이죠. 우리는 그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유리공으로 일하다가 은퇴했다는 알라 씨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살았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평화, 단지 평화만을 원할 뿐이에요.
파파스나 시청 건물에서는 교전 중에 깨진 지붕과 창문 수리가 한창인데요. 시청 직원인 나탈리아 씨는 반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달리 갈 곳도 없고 그냥 살고 일하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정말 무섭지만 그냥 지내는 겁니다.
또 다른 시청 직원 올가 씨는 다른 곳으로 피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떠나려면 떠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갈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부모님을 두고 우리 가족만 피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냥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파스나 시내 광장에는 여전히 레닌 동상이 서 있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거대한 동상의 모습은 더욱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을 지지하든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되길 이곳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인도에서 포도주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싸움의 무대가 되고 있는 루한스크 파파스나 주민들의 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가수는 남이고요. 노래 제목 보이네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배구팀에서 뛸 수 있니?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우리 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게 돼서 그래. 라고 하자 제가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Today's expression is out, O-U-T, out. Of, O-F, of, the, T-H-E, the, picture, P-I-C-T-U-R-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는 더는 중요하지 않는, 더는 관련 없는, 또는 어떤 특정한 일과 상관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자기 배구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간다고 제게 대신 뛰어달라고 부탁했죠.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라고요. 이렇게 out of the picture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상관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Kyle is out of the picture today with an arm injury 라고 하면 Kyle은 팔 부상으로 오늘 출전 못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odney is likely to win this game with Eric out of the picture now 라고 하면 에릭이 탈락했으니까 로드니는 이길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out of the pictur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ksa sok onu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63년 2월 11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른바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파리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중부 유럽의 핵심 지역인 실레지엔을 둘러싸고 약 7년여에 걸쳐 싸운 이른바 7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실레지엔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는 계속 실레지엔 지역을 되찾길 원했고 결국 1756년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작센, 에스파냐 등과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을 공격합니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뜻을 합쳐 작센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오스트리아가 기세를 잡는 듯 했으나 곧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도우면서 승리의 깃발은 프로이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년 전쟁 결과 1763년 오늘 파리 조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프로이센은 실레지엔 지역을 손에 넣게 되고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 그리고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얻게 됩니다. 1962년 2월 10일 오늘 소련에 체포됐던 미국 고공정찰기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와 미국에 수감 중이던 소련의 거물 스파이 루돌프 아벨이 독일 베를린에서 맞교환됩니다.
A high-profile exchange of prisoners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during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releases Francis Gary Powers, an American U-2 pilot shot down.
2년 전인 1960년 5월, 소련은 소련의 영공에서 비행하던 미국의 고공 정찰기 U-2기를 격추하고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를 체포했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이어 미국의 스파이 비행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소련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re trying to say that they are condemning the United States in the whole before world opinion. Well, I think they have no case.
소련은 수천 명의 스파이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은 깊어져갔고 이는 결국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62년 오늘 미국과 소련이 CIA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소련의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맞교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강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러시아도 6자회담 진행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강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여러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한 조정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또한 미국이 대북 관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서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입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계속 위반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한일 세 나라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진지한 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중국은 북한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며 북한이 비핵화 논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진지한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섯 개 나라 모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부.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과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지난 9월 합의한 종전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에 탱크와 대포를 지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방안이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함께 외교적 해결 수단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외교적 타결 방안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9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이슬람 시아파 성지 중 한 곳인 카드 하미야 마을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어린 소년 한 명이 출근과 등교 인파로 붐비는 광장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수니파 무장 세력은 시아파를 겨냥해 자주 이 같은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이어 바그다드 북부 후세이니아 마을에서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앞서 8일에도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37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가 9일 축구 경기를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전날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경찰과 축구 팬들 간의 충돌로 20명 넘게 숨지는 참사가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카이로 에어디펜스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축구 팬들에게 최루탄과 산탄을 발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축구팬들은 경찰을 비난하고 있고 이집트 당국은 일부 관중들이 최루탄 때문에 질식하거나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깔리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이번 충돌로 22명의 경찰이 다쳤다며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9일 이웃국가 니제르와 카메룬을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이날 니제르 남부 디파에 있는 한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니제르 정부군의 추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나 탈옥수 발생 여부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는 무장 괴한들이 18명이 탑승한 버스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자 마을 주민들은 AP통신에 무장 괴한들이 버스를 되돌려 나이지리아 국경 쪽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영상 매체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보코하람 지도부 아부 바카르 세카우가 보코하람과 싸우기 위해 결집하는 지역 군인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는 7,000명의 군인은 매우 적은 규모라며 자신의 전사들은 그들을 하나씩 살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9일 또다시 대형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들어 이 지역에 세 번째 나타난 폭설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뉴욕주를 비롯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주 일대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얼마 전 올겨울 들어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는 또다시 30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 스위스 지사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유층들의 탈세와 자산 은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폭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국제 범죄자들과 정치인, 왕족, 운동 선수 등 고객들에 대한 HSBC의 비밀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은행의 고객들 가운데는 마약 조직과 무기 판매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